수요일에는 이제 요한복음 시작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게 쭉 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묘하다. 네, 제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 시작했는데 또 새벽에 이번에 마태복음을 인도해 주신 거니까 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도 있고 또 각자 마태에게만 있는 것이 있고 누가에게만 있는 것이 있고 요한복음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쭉 조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방향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얼굴 어떤 모습이냐면 사자의 모습, 송아지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이 내 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이 복음서에 이제 딱 붙여준 거죠. 이제 별명으로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별명이 참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왕 그러면 동물 중에 왕 사자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물로 하면 송아지로 표현하는데 송아지가 막 일을 하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로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 자체가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좀 소외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상징이 사람이다. 사람의 피로를 따라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잖아요. 좀 약간 신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첫 번째 이 말씀 받는 대상이 달랐어요.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초점 자체가 어떤 관점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고 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를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왜 이 족보가 나오는지가 아마 이제 연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 족보죠. 우리가 이시 조선 500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영의 숙경영 정선원조 고순하고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그 왕의 족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 의식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역사를 이 왕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바로 주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인지 어떤 또 교단에서 야헤라고 합니다. 여호와인지 야헤인지 분명히 우리가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음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 이 히브리어도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도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음은 쓴데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경외하다 보니까 이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제 돌려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모음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자음은 남았는데 모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 이름을 다시 찾아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렇게 모음을 찾아서 붙인 게 여호와 혹은 야헤입니다. 이게 이제 발음상의 해석이 차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 해도 맞고 야헤라 해도 맞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그래도 야헤 그래도 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은 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치 천국은 하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일곱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은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이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언어 자체를 쓰기를 굉장히 꺼려했다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하나님 대신에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게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창조,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제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말라기 4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4장에서 신약과 이 구약의 이 성경 차이는 딱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3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고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말씀하신 것들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하기만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엄청난 간격을 뚫고 이제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심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역사에 쭉 기독교 역사가는 일직선인데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기 202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영어식 표기로 하면 AD, 아노 도미니, 이 라틴을 써서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역사 몇 년, 그리고 아노 도미니 AD,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 몇 년.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태어나고 다스린 이후 2023년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의 달력을 쓰지만 거의 대부분 전 세계가 이 달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구약과 신약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왕이시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이어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태초가 열리고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가 끝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 정말 신선한 새 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된 이 계보가 17절에 그런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14, 14, 14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그 왕들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왕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14, 14, 14 연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인간의 연약함, 범죄, 반복되는 실수, 실패 속에서도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하고 12절에 말씀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역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드기야에서 왕의 계보가 끝났죠. 이제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까지 14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 망한 나라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그 역사의 시작이고 다윗은 최고점이며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는 아주 최저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역사의 정점과 그다음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던 이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끊어질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덕분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또 역대 상하를 보면 남쪽 유다 왕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 죄악을 정말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이방이 못지않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백성들에서 예수가 나을까 메시아가 나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허물 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들 못지않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도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습니까? 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뭐 다를 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처럼 역시 우리 속에도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내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전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많이 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패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워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들어서 또 부족한 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3대 동일 신앙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삶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쭉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섯 명의 여인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웬만해서는 참 여자들이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족보에도 이 딸들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기록한 족보도 있지만 전부 아들들만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다른 데 보면 전부 남자들만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 족보가 나옵니다. 11장에 셈 족보가 나옵니다. 전부 남자 이름들입니다. 또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가 들어가 있는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자, 이 다말 이 3절에 다말에도 나오죠. 5절에 라합도 나오죠. 그다음에 룻도 나오죠. 그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 외에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전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허물이 많은 그런 여인이죠. 왜냐하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떤 불륜 관계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창세기 38장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5장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에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등장한 이유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가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룻은 뭐 모압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과 함께 예,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 보아스와 함께 동침하고 오벳을 낳은 여인 룻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거죠. 또 6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남의 부인이었던 그 아내를 다윗이 가늠하여서 이렇게 아내로 취한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물꼬를 트셨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은혜죠. 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구원의 이 줄기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줄기에 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게 뭐 예, 정결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다가 잠잘 곳이 없어 여관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얘기를 낳았다는 그 표현을 쓰죠. 그 아기 예수가 누운 곳이 바로 마구간 구유였다고. 자,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어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때도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자, 구유에 누였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구유가 깨끗한 곳입니까? 소염물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예, 그림에는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소망구청 그 구유, 소들이 먹는 그 구유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였다? 그런 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7장 10절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17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 부패한 그 구유 같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맞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아유, 저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술주정뱅이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편견 없이 치우침 없는 은혜, 차별 없는 구원, 편견 없는 그 은혜가 온 누구에게나 임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편견 없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는 편견 없는 은혜가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거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이 끊어진 이야기를 다시 이어지게 했고 구원의 새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이 마태가 전하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 14대 14대 14를 이제 히브리어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이제 숫자로 글자 하나하나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숫자로 딱 그걸 표현해 보면 14라는 숫자를 표현하면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을 풀면 14가 나오는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룻기에 보면 룻기 모압 여인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동침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룻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고 그랬어요.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넘겨져요.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산을 낳고 나산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는 기생 라합에게서 낳은 사람이죠. 살몬은 바로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누구에게서? 곧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가 기록된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정말 다른 세대가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속의 줄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룻기 4장 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족보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베레스가 또 어디 나온다고 그러세요? 창세기 38장.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에 왜 창세기 38장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요셉은 그냥 예수님이 오실 그 이야기의 백그라운드 역할만 할 뿐이고 배경 역할만 할 뿐이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유다와 다마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베레스가 저기 등장하는 거죠. 베레스. 여러분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멘다다 낳고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의 베레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도 베레스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 창세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딱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주님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